구약 1283페이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멸망에 이르야 마땅한 저희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안에 있는 것임을 또한 알게 하사 참 복된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아모스서 마치면서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까지 선지자 얘기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멸망을 해버리겠다. 불로 그들을 다 이제 없애겠다. 이러한 것이 선지자의 선포였는데 이제 아모스 끝에 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운다. 이것이 곧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무너졌다. 그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아수르로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는 그 일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죠. 그처럼 완전히 무너뜨려진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세우실 것을, 그러니까 봐줄 것을 왜 무너뜨리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무너뜨렸으면 아예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거, 뭐 그것도 마땅한데, 어차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을 왜 무너뜨립니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이스라엘하고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은 전혀 새로운,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다른 이스라엘입니다. 뭐 민족이 달로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진 그런 이스라엘로 새로 세운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옛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옛적 이스라엘을 무너뜨려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세워진 이스라엘은 다시는 뽑히는 일이 없는, 다시는 이제 심판을 받아 무너지는 것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게 15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 이 엄청난 복의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뽑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렇게 세움 받으려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옛적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아모스 선지자 말을 살펴봤는데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스라엘 같은 그런 모습들이 무너짐.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제사를 부지런히 드렸고 뭐 11조도 3일에 한 번씩 할 정도로 열심히 행하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행한다면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심판을 선포를 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대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이 왔는데 이스라엘이 뭐 주의를 안 지켜서 심판받은 것도 아니고 11조를 하지 아니해서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 이유는 1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약자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이었다. 그게 이스라엘의 심판이 원인이었고 하나님 그것을 악행으로 아주 큰 악으로 그렇게 이제 보셨다는 얘기예요. 약자에 대한 학대가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그런 엄청난 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오게 되는 것은 그 약자를 학대한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그런 속성에서 나오는 것이 약자를 학대하고 조롱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것을 큰 악으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가치를 두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자를 무시해 학대한다 이래간 얘기는 결국은 그들이 힘이 없다는 것이죠. 힘이 없다. 결국 사실 그 세상적으로 본다면 약자는 힘이 없습니다. 돈 없고 또 빽 없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보는 약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힘 없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은 이제 무시를 해버리고 학대를 해도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돼요. 약자는 싸우고 싶어도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구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약자 그들에게 천사가 함께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인다면은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돈 없는 사람이지만은 천사가 그들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은 약자라고 해도 함부로 하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가 함께한 사람 학대한다는 것은 천사를 보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고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약자를 학대한다는 것은 약자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함께한다는 걸 안 믿는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 내게 다가오는 뭐 느껴지는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는 실제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실 약자들을 보면은 뭐 하나님 함께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어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약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은 그들이 약자로 살아갈 리가 없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복을 받으니까 뭔가 잘 돼야지 약자로 살 리가 있느냐 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자를 보면은 하나님도 안 보게 되고 결국은 항상 힘없는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 보이기 때문에 학대가 조롱이 그렇게 나아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은 약한 사람 학대하는 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냐 그런 모습이 또 될 수가 있죠. 또는 뭐 인권의 문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다면은 약자에 대한 그런 태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조롱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함께한다. 그것 자체를 멸시하는, 가볍게 얘기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악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록 종교적인 행위는 부지런한 것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또 심판 경고도 받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뭐 이게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스라엘 형편이었던 것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이 이스라엘의 그런 악행들 그리고 또한 그 심판을 받는 그런 얘기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약자를 학대했다, 핍박을 했다, 조롱을 했다, 무시했다. 뭐 이러한 그 얘기들이 그래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실제로 약자를 학대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뭔가 이런 말 들으면서 마음에 살 찔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TV 보는 것처럼 정신지체나 또한 노인들을 막 수십 종으로 부리먹으면서 돈도 안 주고 먹을 것도 막 다 쉰 것도 막 쉰 것만 주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향해서 분노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 저럴 수가 있는가 막 이렇게 막 이제 화도 내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런 약자를 그렇게 학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걸 보면서 우리도 역시 좀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 그 말이고 내 얘기는 내 얘기를 보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면서도 우리는 막 마음대로 욕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처럼 안 살았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욕하는 그런 내면에는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깔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자를 학대한다, 핍박한다 이런 이스라엘의 죄일이 우리가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 한편은 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는 얘기죠.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마음이라면은 지금까지 들은 아모스의 얘기는 우리가 헛된 말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남는 게 없어요. 아 이스라엘은 그래 죄받았고 심받았구나.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에겐 나의 무너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내 심판 다가와야 돼요. 이건 아모스뿐만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기능을 다가오기 때문에 아모스만이 아니고 다른 성경 봐도 항상 내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걸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래 생각해버린다면 결국은 내 무너짐은 있을 수가 없죠. 아 내가 약자를 학대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뭔가 이런 그 애통함이 있어야만 그게 나의 무너짐을 경감하는 것인데 난 아니다 그렇게 안 살았다 이래버리면은 그런 무너짐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온 것도 좀 살아도 해라 이렇게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살아왔다는 것도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연 약자를 학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을까?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학대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학대받았다 이러면은, 뭐, 군인들에게 매맞았다, 침뱉음 받았다, 채찍으로 막 맞았다, 창으로 찔림 받았다, 이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 것만 보면서 우리는 이게 예수님 학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학대받은 해당된다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그런 학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학대 들으면은 뭔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비인간적 행위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약자를 내가 뭐 막 발로 차거나 뭐 그들에서 미는 걸 내가 빼앗거나 이런 걸 안 하면은 난 약자를 학대 안 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약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줬는 그런 일 있다면 더 생각을 멀어져 버리죠. 난 도와줬는데 이래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약자를 학대하는 것과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에 해당되어 버리고 그런 나를 가지고 아모스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죄는 그들의 죄로 끝나는 것이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끝나버려요. 그런 생각과 가지고 백날 아모스를 봐도 남는 건 없습니다. 내게 어떤 하나님 말씀 다가올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렇게 하면 심판인다 하지 말아라 이런 교훈에 그런 말로 그쳐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학대는요,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수치를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통받고 있을 때에 무리들과 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런 사람들과 또 군인들이 그들이 예수를 조롱한 말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로 조롱했습니까? 예수를 모욕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봐 이런 조롱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네가 남은 구원하고 너는 구원 못하네? 네가 십자가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어줄게 이런 말, 이게 조롱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 아니냐? 이런 말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게 주님에 대한 진짜 악대입니다. 십자가 달려서 약자로 보는 것이죠. 마음대로 찔려도 때려도 반항할 수 없는, 도박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도무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안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것을 조롱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여러 기적을 행한 것도 가지면서 네가 남은 구원했지만 너는 구원 못하네. 그래 네의 어떤 능력도 별것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 결국은 예수님 자기를 위해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그 무리들 그때 그 사람 다 무시해버리고 조롱을 했다는 것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어떤 면 같은지 아십니까? 네가 믿어가지고 잘된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네가 교회 다니면 잘된 게 뭐냐? 너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네가 왜 이마에 이꼴이냐? 그게 학대입니다. 그게 조롱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부자 된 사람 그런 말 못하죠. 그들 앞에 가난해지고 이런저런 실패를 경험한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사람 보일 때 만동을 조롱을 하는 것이죠. 그게 학대인데 실제로 그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 복음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죠. 이런 학대가 오늘날 교회에 만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것. 이런 게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복음을 학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복받고 잘 살아야지.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신앙 행위를 묵살시키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는 학대예요. 짓밟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를 붙들어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복음을 학대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잘되는 쪽으로 인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잘 안될 때 복음의 그 능력 자체를 우리가 의심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바로 이것이 복음을 짓밟는 겁니다. 짓밟는 학대에 해당이 돼요. 복음만 가지고는 뭐 목회가 안 된다, 교회가 안 된다, 뭐 이러한 말들 그런 게 다 복음을 짓밟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짓밟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자에 대한 진짜 학대입니다. 복음에 우리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자꾸 나를 강한 자로 세워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영생을 위해서 주어진 복음을 조롱을 해버리고 학대를 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잠시 잠깐이라도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되는가 의심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걸 우리가 복음의 나로 인해 학대받고
짓밟히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지금은 비록 복음을 원하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이 정말 밑바닥까지 쫙 내려가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홍수처럼 닥치게 되면은 정말 우리 입에서는 뭔 말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온다고 장담 못하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의 말을 들으면서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의 약자를 학대하고 무시하는 그때 그 약자는 눈에 보이는 약자였지만은 지금의 약자는요 오직 복음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님의 그 피만 믿고 살아가는 그 신자 약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한 신자는 오직 복음만 붙들면서 내가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해도 주님으로 감사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네가 믿는 데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를 붙들고 있는 복음을 우시에 뿌려 짓밟는 그런 게 해당이 되고 우리 역시도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그걸 우리가 이 아모스의 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 속 깊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아모스 얘기는요, 내 눈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을 내가 학대 안 했다면 그걸로 끝나는 그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 정단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약자 되는 걸 거부하고 살려는 그런 우리 속성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은 아 그럼 내가 바로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존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구나 하는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무너짐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무너짐이 있어야만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만난 것입니다. 또 이런 무너짐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만나지 못하니 듣고 흘리는 그것과 진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처럼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그것은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 이 심판은요, 너 죄 지었지 벌받아?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너 죄 지었지 벌받아? 이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 이제 이 땅이 다 끝날 때 그때서야 이제 너 죄 지었지 악하지? 너 벌받아라.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는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위한 그 사랑과 자비가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예 무너뜨려가지고 짓밟아서 사라지게 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옛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그 자리에 새 것을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일이에요. 새 것을 만들어내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것이 무너뜨려짐 받지 않고서는 새것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옛것을 그대로 놔둔 채 뭐 기존의 것 조금 고쳐가지고 새것을 만들어낸다면은 옛것의 속성이 그대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이름과 인간의 잘남을 내세우면서 마치 내가 잘해가지고 뭐든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런 옛것 그게 자꾸 튀어나와요. 그런 속성에서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쨌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11주를 잘 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복이 주어진 게 아닌 자꾸 내 이름, 내 행위가 나올 뿐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옛사람 속성입니다. 그러니 그 옛것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새 것으로 세워질 수가 없죠. 나의 나됨은 한 은혜입니다. 이런 새 사람 모습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울에게 오셔가지고
그를 무너뜨리죠. 무너뜨린 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세우신 것입니다. 사울과 바울은 다른 사람이에요. 육신은 그대로지만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선과 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또 나의 나됨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다릅니다. 사울일 때는 신앙의 모든 게 자기에 달린 것이죠. 내 열심에. 내가 하는 것만큼 신앙이다. 그게 사울의 생각이고 바울이 되었을 때에는 자기는 죽을 죄인이고 그런 자기에게 생명은 주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되어졌다. 그게 바울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된 후에는 오직 예수만 증거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울과 바울의 차이점이에요. 사울을 무너뜨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세운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런 얘기는 항상 나를 무너뜨린 후에 다시 새롭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그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그들의 실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의 실상을 감춰주는 게 아니에요. 감춰주는 게 아니라 드러내버립니다. 드러내시고 책망해버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래 이스라엘을 심판해버리는 거죠. 포로 다 잡혀가게 해서 멸망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너희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걸 실감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우시겠다. 그 새로운 이스라엘은 자기는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였다는 걸 아는 그런 이스라엘. 그래서 자기를 세워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었다. 그걸 고백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비교해가지고 조금이나마 더 나은 사람들이라면은 뭐 이스라엘 심판이 마땅하니 우리는 아니다. 이렇게도 우리가 뭐 말할 수 있겠지만은 뭐 이스라엘 우리나 똑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서, 무너뜨리면서, 우리의 실상이 바로 그러하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죽어 마땅하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 실상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그 생명, 내 힘과 내 의로움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진 게 생명. 그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신자 입에서는 복음을 조롱하고 무시한 학대하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비록 내가 지금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세상 볼 때는 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조건 가지고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늘의 생명에 주어진 하늘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주어진 열매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새롭게 된 신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자가 복음을 조롱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신자의 입에서 내가 이만큼 믿다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의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없었다면 나는 일찌감치 내 악으로 흘러가서 멸망에 빠져야 될 그런 데 지나지 않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미 주의 복음 가운데 있는 그런 신자인데 그런 사람인데 그걸 아는 사람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열심히 해도 이만입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일하고 계신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생명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세상 걸 조건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이런 말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새롭게 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로 그런 새 사람으로 날마다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옛사람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도 천국도 관심 없이 세상 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는 이런 인간이야. 그걸 보게 하면서 아, 내가 지옥 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항상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상 옛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했죠. 사랑이에요. 옛것을 무너뜨리고 십자가 죽으신 주를 바라보고 믿는 새 사람으로 새롭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 사랑의 일이다. 결국 신전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입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신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자, 신자됨이에요. 그러니 신자가 그걸 안다면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죠. 기뻐하죠.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주를 높이고 찬송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의 옛사람과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새 사람의 그런 모습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바로 그런 새 사람으로 항상 새롭게 세우기 일하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심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모스를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사랑 은혜가 무엇이냐? 정말 진짜 사랑, 참된 은혜, 그게 뭔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저 뭐 세상을 보면서 이 땅의 것이 많이 주어지면 그게 복받은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종교인의 그런 모습을 벗어나야 돼. 그건 옛사람이니까 벗어나고. 어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하는 그런 새 사람으로 세우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15절 다시 보면은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뽑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뽑히지 않는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다시 뽑히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준 땅에서 영원할 것이다 그 말,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시 뽑히지 않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의 모든 악함이 예수의 피로 가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은혜죠. 피가 우리의 모닥함을 가리기 때문에 그 땅에서 신자는 우리 행위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뽑히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냐 그 말입니다. 이러한 신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땅에서 이제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영원 뽑히지 아니한 그런 복된 신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자기 행위를 보면서 자기 걸 의로 여기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 나왔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신자는 다만 나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다시는 뽑히지 않은 그런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백성으로 꽉 붙들고 있는 그런 주님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악함을 돌아오면서 그러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걸 십자가에서 확인하시면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나를 다시는 뽑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복된 자손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 예수 안에 꼭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장 뽑혀버려야 마땅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는 뽑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그러한 복을 받게 되고 누리고도 있는 것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의가 되고 거룩함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가리시는 그 복된 은혜 때문입니다. 항상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주님의 희생,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길로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